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그 안드레와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난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네가 나한테 뭐 원하느냐, 뭐를 구하느냐 했을 때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 랍비여, 어디에 유하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쫓아오는 걸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같이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교제를 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 후에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시몬 형제인 시몬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그 시몬을 데리고 또 예수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을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너가 이제 장차 앞으로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을 볼 때는 그냥 빌립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소개로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하고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그거는 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앞으로 오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하려는 것만 하고 하려는 말만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말한 그 말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사모하도록 쫓아오도록 그리고 그 따르도록 인도한 이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엔 벌써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2장 처음에 보면 사흘째 날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 쫓아갈 때가 벌써 이튿날이 나오고 그 이튿날이 또 빌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흘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날짜로 사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음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가서 설교를 하시지요. 그 설교를 듣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멀리가 없어서 내가 정말 그 주님 앞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 봐도 그 어부가 안드레랑 또 시몬이 이렇게 어부 일을 할 때 그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걸 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거기서 사장에서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간 그 사건보다 나중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본 그 첫 만남, 그것이 오히려 요한복음의 것이고요. 그 다음의 것은 안면이 있는 사이인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흘째 날에 됐을 때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 얘기는 그 제자들이 다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태복음에서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신 다음에 똑같이 부르신 그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은 그 아비와 그 직업, 그 지금 어업을 하던 모든 걸다 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토리들을 아니까, 이 복음서의 얘기들을 아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쓴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는 시간을 갖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의 잔치, 가나라는 곳은 지금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나사렛 북방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누군가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든 집이 아니라 청함을 받아서 간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의 누군가 그 친척이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중간에서 모자라졌다. 혼인잔치에 아마 그들이 꼭 술을, 포도주를 냈었나 봐요. 여기 여섯 항아리가 잔뜩 있는데 그 커다란 그 여섯 돌 항아리가 다 비우고도 지금 모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부엌 일에 관련돼서 그냥 손님으로 가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엌 일에 관련돼서 일할 만큼 그런 가까운 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른 거를 이 엄마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거를 걱정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거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의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요, 요거 말할 때까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거기에서 스타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오게 한그 스타트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고 공생애에서 그 사람들 앞에 기적을 일으키게 스타트한 것도 또 마리아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 하나님의 가족, 말하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위탁하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위탁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라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에게는 그 육신의 자녀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효해서 오갈 것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시고, 그리고 요한이 계속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돌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교했어도 그 요한만큼은, 뭐 결국은 순교했지만, 그 밤모섬에 가 있을 동안까지 제일 길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마리아를 섬김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중심이 누가 됐느냐면 결국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거기에 있어요. 다락방에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그것이 그 예수님을 잉태되게 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곤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사실 없는 얘기예요. 또 부엌일이고.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어려울 때 그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여기에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무슨 찬물이 뜨거운 물 된다든지 뜨거운 물이 찬물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하고 술은 전혀 다른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즙에서 나온 것이고요. 발효시켜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나온 것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물을 붓고 떴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필요가 채워졌다예요. 그것도 원래 포도주로 만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더 맛있는 것이.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신뢰 관계가 있고 그 신뢰가 결국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신뢰받는 자로서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의 하는 말대로 다 하라고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면 틀림없다예요. 다 해결이 된다. 그걸 또 소개해 주니가 마리아예요. 말하자면은 자기가 뱃속에서 나서 젖먹여 키웠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그 계시를 마리아는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기 때부터 키워오면 그 계시보다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과 자기의 판단, 그런 것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이들을 볼때내 새끼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대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친한 거 아니면은 뭐 싫은 거 좋은 거 이런 것 갖고 우리가 교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된다. 들을 만하다는 것을 그가 그 하인들에게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리아가 지금 금방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고 하기보다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표현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물론 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대답을 하고 할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사실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 숨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 우리가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대화나 그 사람의 그 언행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말과 그 믿음이 다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두가 아는데, 근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내가 맘대로 얘기하고, 맘대로 비판하고, 맘대로 잣대질하고, 맘대로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붙들고 있는 건데 그 속에 다 성령님 계신데 마치 내 안에만 성령님 계시고 그들 안에는 성령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과 행동이,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생각이 다 각기 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가 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됨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마리아가 제일 큰 경험을 했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서, 아기로서 태어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냥 꿈을 꿔서 그냥 계시로 지난 게 아니라 그에게 실제로 예수님으로 태어난 그것에서 크리스마스 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이심을 마리아가 계속 그걸 인정하면서 살았다가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거 우리들이 못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일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인간인 마리아,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알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큰지,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선택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고백을 계속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만 사랑하겠어요, 주님만 따르겠어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뭐, 그 순간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고백 안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은 그의 삶이 뭐 별로 언어도 없고 무슨 사역도 없고 뭐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큰 스폰서 같이 아니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그 사람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하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예수님은 교회를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워나가실 때에 예수님 반석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 있고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그들의 그 성령에 묶으신 그띠 하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띠잖아요. 그게 평강의 띠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에서 마리아상을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개신교에서는 마치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단시합니다. 마리아는 신으로 숭배할 그러할 신이 아니니까 그거는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그 위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묵상할 게 많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리아를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갖다가 우상화시켰는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자기를 우상화시킨 일이 없고 자기를 높인 일이 없고 자기를 자랑한 일이 없고 그가 이단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정말 계집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섬겨온 그 정말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보면요, 엄마가 계시고 안 계시고는 형제 사이가 참 다릅니다. 엄마가 계시면 엄마가 자식들을 자꾸 모아요. 다독거리고. 근데 엄마가 안 계시면 형제끼리는 툭탁거리고 삐지고 뭐하고 형제끼리는 끊어지고 틀려지고 어그러지고 하면 이게 화합되기가 어렵습니다. 각기 바쁘고요. 각기 자기 삶이 되잖아요. 결혼하고 뭐 해서 다 흩어져 살게 되면 모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엄마에겐 똑같은 자식들이니까 자꾸 연락하고 자꾸 끈 앞을 이렇게 하나로 동여요. 너희들이 형제야, 너희들이 가족이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성령의 띠, 그 역할을 눈에 보이게 잘한 사람이 결국은 마리아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열두 제자는 다 자기 아이였어요. 자기 식구였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라 하고 예수님이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이라고 한그 모두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물론 자기 가족이었고 자기 정말 아이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한그 말은 우리가 지금 번역을 그대로 여자여 하니까 그렇지 그 여자여는 이렇게 낮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합니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 포도주 없는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잔치에 포도주 없어진 게 예수님하고 지금 인생을 그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없는 그 자체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마리아가 그 말을 되받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하인들에게 타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옳고 그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를 잘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요. 요건 싫고 저건 싫습니다. 아니,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지시까지 다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주의 계집종이니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해도 할수 없고, 그게 어떤 건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산의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냥 하시옵소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습니다.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인 보고 오히려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우리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는 그 신들 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분은 높은 분이고 자기는 비천한 거를 계속 소개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 구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나보다 크고, 나보다 권능이 많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또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의 말, 그의 어떠한 얘기든지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가 말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 거를 지금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잉태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해서 말씀이 잉태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든지 옳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들을 만한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하인들하고 마리아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아는 사람인지 하인하고 지금 그 마리아의 관계라는 거는 마리아가 가나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렇게 자주 보는 그런 관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리아의 말을 또 하인이 다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은 큰 돌 항아리 여섯 개에 그냥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시켰다면 난리 날 거예요. 쫑알쫑알 뭐 하니 안 하니 이게 돌았니 아니니 별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아니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가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이 순복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딴게 바쁘고 자긴 딴 아이디어가 있고 나는 지금 뭐 힘들어 뭐 해 또 우리가 나중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하인들이 그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물을 넣었으니까 뜨면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떠서 먹어보고 포도주인 걸 확인하고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떠다 주라니까 또 떠서 간 거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지금 연회석에 있는 손님들입니다. 그들이 연회장에 먹어보고 맛이 있더라. 먼저 거보다 맛이 있더라. 그래 신랑 보고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엉터리로 나쁜 거를 내놓는데 우리 지금 뭐 한국에서도 술 파는 가게에서는 점점 뭐 물을 타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취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줘도 취한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한다고들 하지만 아마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취하고 나서는 나쁜 거를 주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당신네는 점점 더 좋은 술이 나오느냐 그랬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안 사람은 그 물을 떠서 붓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준그 하인들만 아는 거죠. 지금 항아리 속에서 포도주가 됐는지 떠서 가지고 간 데에서 포도주가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 저기 하인들이 포도주인 줄 알고 갖다 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려는 대로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포도주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필요한 어떠한 필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인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딱 관한 거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순종한 사람만 맛보고 아는 얘기예요. 남의 것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그런 거라는 거를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아 맛있다로 끝나지만은 어떻게 해서 포도주 된 거를 아는 사람은 지금 하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약 이 하인들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복만 하면 그런 사건, 그러한 일들을 사사건건에서 우린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다 준 데서, 우리가 먹는 데서, 우리가 입는 데서, 우리가 사는 어디에서든지. 순복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지금 시작됐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초자연적, 그런 말로 이렇게 담아지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이 써진 목적이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랑 석청만을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쳐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소원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지름길로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고 목적을 갖고 모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끝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요한은 자기는 이제 가도 된다예요. 없어져도 된다. 할일다 했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거니까 그때 그도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살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30살일 때는 어른 같았지만 지금 30살 보면 애들 같지요. 참 우리는 맨날 요새 젊은 것들이 하는 사람은 노인이고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이 들면 또 하는 거예요. 요새 10대는 요새의 어린애들은 하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젊은 나이에 세례 요한이 가진 믿음 그리고 그의 삶, 그의 고백, 그리고 그의 죽음 그런 모든 걸 보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그 요한을 그 충만케 다스리고 계셨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특별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다스리시고 붙잡고 지키셨지요. 믿음 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근데 그게 괜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요. 아니 따르는 자에게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쭉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를 자기도 같이 합의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아니 뭐 커서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거요 하고 하는다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지켜지느냐?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가 참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충성된 한 종이 있는데 그게 마리아예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보통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성령이 잡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지키시면. 근데 그 성령이 지키시고 성령이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에게 나를 내놔야 돼요.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이 임해서 사가랴가 예언하고 그 요한이 어떠한 자로서 어떻게 산다는 거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거를 태어난 후에 요한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말안 믿어. 그건 아버지가 봤지. 아버지가 들었지. 내가 들은 거 아니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우리 요새 애들이나 요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안 하고 사가랴를 통해서 계시된 그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의미와 그런 모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의 고백을 하인들에게 그의 말하는 대로 다 하세요 하는 그걸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예요. 사람 앞에면은 이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 각기 듣는 사람이 다르니까 달라도 모르겠지만 자기만 그냥 깨닫지 못하면 자기만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일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내가 안에서 생각하는 거와 밖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말하는 거, 저녁에 말하는 거, 건강할 때 말하는 거, 아플 때 말하는 거, 젊어서 말하는 거, 늙어서 말하는 거, 돈 있을 때 말하는 거, 가난할 때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의 고백은 어떤 때와 상관없이 똑같이 고백되는 것이 당연한데, 시시때때로 바뀌면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갈대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 주인 못 섬긴다.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고 두개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로 일관해야 돼요, 우리는. 너 믿음으로 살 거냐지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 같고, 나를 뭔가 용광로로, 수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시련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행복했을 거냐?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아프지 않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정말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의 그 행복이 다 이루어졌겠냐? 예수님 믿어서 손해본 게 뭔데? 시몬에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도 뭐 그들이 그렇게 지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자기들이 잘안 되니까 어떻게 와서 보라예요. 데리고 가요. 우리는 우리가 미사오구를 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나를 통해서의 관계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매자는 되죠. 소개자는 돼도 그를 구원하는 거는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은 형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라는 얘기지.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 쓰임 받아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열매로 나타내지만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린 고백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이거 하셨다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전부 주님이 하셨다요. 내가 했다는 건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죄진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하려는 대로 하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을 행하는 오직 한 길을 갖고 그것만이 생명길이요 그것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그거 하나 지향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지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엄마는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엄마는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감정으로 너희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내 말을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헤아릴 거 없고 따질 거 없고 오직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는 순복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즉 들어두겠습니다도 아니고 왜? 듣는 거는 다 명령이기 때문에 듣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듣겠습니다 해도 사실은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면 듣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듣는다는 거는 그냥 행합니다예요. 그리고 행하게 하심을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면 내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 주의 일, 우리가 주의 일을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주님이 하시니까 주의 일이지.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통로되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해야 그 말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한 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그의 삶이라는 얘기. 그 엄마가 그 예수님의 말을 그만큼의 권위를 두고 그만큼 그 말대로 살았다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나 더 보면 자식 보고도 목사님, 목사님 해요. 그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우습게도 보여요. 우리 딴 데서는 별로 안 그러는데 아마 한국에서 어떤 그 권위 때문에 그런지 사장님의 어머니가 우리 자식 보고 사장님, 사장님 안 하지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부간에서도 하고 교회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이고 일하라고 생 직책이지 우리들의 어떤 계급이 아니거든요. 높이 부르는 우리가 자식 보고 무슨 님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은. 일본 같으면은 자기 쪽 사람은 다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리 사장이지 우리 사장님이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선생이지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를 없어요. 그러나 다 상대방의 사람은 다꼭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쪽 사람은 영업을 하더라도 뭐를 해도 아무리 회장 사장 뭐 해도 그냥 회장 사장이에요. 근데 저쪽은 아무리 조그만 회사에 그러한 몇명안둔 그런 사장님이라도 사장님이에요. 그게 그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아랫사람한테 님자 붙이는 거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여담이고,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님님 해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도 순복하고 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도 그걸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뭔지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알아.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특권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특권 하나님한테 정말 받았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특권을 가졌어요. 말씀대로 살수 있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어요.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가나잔치에 나오는 그 마리아나 하인들보다도 우리의 실제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 며느리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첫 아기고 뭐 하면 아기를 키워보고 엄마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그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 육아 카운셀러들, 기독교 카운셀러들 그런 그 테레비를 자꾸 보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얻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얘기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 찬내를 거기에다 맞추는 데에 쉬운 대로 간다 얘기해요. 다른 사람 설교 듣고, 다른 사람 책 읽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의 얘기 듣는 것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일인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이 키우는 일인데, 이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테레비 사람이 어떻게 알며 책이 어떻게 알아요? 책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꼭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습니다. 육아책 보고 애못 키워요. 부부 생활을 다른 교과서 보고 다른 부부 보고 우리가 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 들으라고 권한 거는 말이야지만 말씀하신 거는 얼토당토하는 나는 지금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가 없어요인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다 물을 보라였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는 게 포도주가 나오는 길이에요. 예수님 포도주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 삶 보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 하시지. 갖다 돈 없으니까 돈 깎아 주고 그런 거 안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떡만 먹고 그렇게 병 고침 받고 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은 근심 중에 부르짖는 일만 하지 주님 따르는 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거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원하는 것만 달라고 자꾸 졸라대지. 그것만 구하지. 포도주만 필요하지. 예수님의 말씀은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난 데는요. 지금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연회에 온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있게 한 사람들은 지금 뒤에 있어요. 맛본 사람들이 맛있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단맛만 보고 맨날 기적기사만 쫓아다녀 보세요. 기적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기적기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서 매일 기적기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침에 진짜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정말 살리우시고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왜 살리시느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외에는 내가 어떤 스케줄을 잡고 어떠한 것을 구상하여 꿈꿀 만큼 저는 제 체력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바닥을 많이 헤매니까 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큼 이 몸 안에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살리쉬움을 맨날 그렇게 맛보고 누리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기적기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매일매일 얼마나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하고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거기에서 주와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누리. 정말 이 상황에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그냥 맛있었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 그 물을 부어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된 거를 목도한 사람 하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보고 믿었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구경하다가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 가다 보면은 얼마나 흔들려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나중에 믿음이 약하다고 꾸중도 받고, 얼마나 딴소리들도 하고, 딴짓도 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가는 걸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큰 소리 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없습니다. 늘 듣고 늘 순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늘 듣는 자로서 있어야 돼요. 늘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그 마음의 고백이 삶에서 실천될 때 그게 헌신이에요. 신학교 가는 거 헌신 아니고, 목사 되는 거 헌신 아니고, 저기 선교사 되는 거 헌신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에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언제 떨어지든지, 어떤 상황에 오든지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가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걸 원해야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인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인 역할이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행했다 하면은 우리가 하인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도 보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 믿음은요, 사실 또 자꾸 보고 또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는 표적만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표적을 따라가면 그거는 악한 세대요. 우리는 미혹하는 대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표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전부인, 나의 산은 오직 모든 의미고 모든 목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듣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든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거를 하시고자 성령님을 누구에게든지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왜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듯이,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 앞에는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분의 권위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있어진 것처럼 내 삶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마음으로,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30년 맨날 이렇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펄펄 뛰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도 성령으로 듣고 그 말한 그대로의 삶을 순복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늘 고백을, 같은 고백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계시다를, 그리고 하게 하신다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로만 들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 테니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고 갈 길을 모르고 아무 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손가락 하나, 체력 하나도 그렇고, 실제로 저는 외국살이 생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수 있는 어떤 꺼리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세상을 기댈 수 있어요. 사람을 기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말씀이 매일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벌리지 아니하고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지경을 저에게 매일 넓혀주시고, 그 시야를 넓혀주셔서, 가장 작은 자여 가장 약한 자 같지만 주 안에서 많은 지체들을,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요함을 갖고 있고, 그들을 자식처럼, 식구처럼 끼고 있는 그러한 실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건 말씀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거 아니고, 제가 계획해서 이런 사역을 하리라 해서 한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의 실천이에요. 물을 떠다 부어라 하면 붓는 거예요. 떠서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주는, 그거 한 가지 하는 것뿐이에요. 그 수고한 뿐이지, 무슨 너가 포도주 만들어 갖다 줘라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안 하세요. 없는 거 있게 하라고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모두 안에 동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주님만이 주님이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뭐를 가져가야 되고 나에게서 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님 계셔서 모든 은혜와 진리는 다 예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똑같은 예수님의 영 가졌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믿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일을 체험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그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너무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먹어서 놀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맛본다는 것,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과 늘 함께 있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이전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물을 포도주 되게 하듯이 나를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살리우심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바꾸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늘 체험하고, 늘 증거하고, 늘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그 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 그대로 내 안에서도 역사되고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말씀대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매일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